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의 신앙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인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고향이기도 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와 땀방울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 삶의 중심에 있는 자는 교회를 자신 삶 한가운데에 두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서로의 관계는 곧 보혈의 피로 맺혀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우리 드림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즉 저와 여러분은 그의 몸의 지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느냐,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죠. 머리를 떠난 몸의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몸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교회인 우리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지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깊이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며 교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대와 환상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교회의 그 우선순위가 복음에 따라 결정되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특징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순서에 대한 기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지속하는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주요 영역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에 네 가지 주요 영역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함께 떼는 것과 기도입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된다면은 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우리가 꾸준하게 보았고 들어도 수십 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이런 활동을 점념하여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2절에 나오는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이 힘쓰다라는 단어와 함께 에산이라는 미완료 과거 동사와 함께 써서 즉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계속하여 힘썼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에서 10번만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42절과 46절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지속이나 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힘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가 배우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9세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는 초대교회를 배우는 교회로 특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배움을 위해 열심히 했었고 그 안에 배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42절 오늘 본문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영광의 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배운 구성원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도록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도 배우는 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몇몇 집사님들이 저와 김동환 강도사님과 신종철 전도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동환 강도사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면서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궁금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그들이 배우는데 그것도 열심히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늘 지난 1년 동안 수요 새벽 기도는 제 담당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만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스스로에게도 보고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존심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어른들에게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어른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해? 라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자이고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는 이 땅의 방법이지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안 배우고 가르치려 하는 자들을 저는 사역을 통해서 종종 보고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매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배웠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관적인 체험에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이 합해져서 온전한 지식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증거이고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밥을 잘 먹는 것처럼 건강하면 할수록 식욕이 더 왕성해지고 소화력이 더 좋아진다는 것처럼 이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또 그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심령 가운데에 병든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지식을 배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 배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죠.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사도들 앞에 배움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 안의 영적인 겸손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3개월 했습니다. 3개월을 하고 3개월째 되는 달에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아내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이나 선교나 이민 사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 이 선교와 이민 사역은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사람이 아들 우리미를 재우고 늦은 시간에서 새벽까지 제 서재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저는 참 무식하고 배우려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어느 날 설교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20대 후반에 했었고 그렇게 뒤늦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 늦은 나이에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가 또한 배우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교 체풀 때에 멋있는 정장을 입고 등에는 책가방을 메고 강단에 오르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학생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성경을 배워야 하는 학생이라는 말에 많은 신학생들과 저는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배운다는 것은 참으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에 배움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이 있다면은 그 뜻 앞에 배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42절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어서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 이기적인 모습이 사라진 것이고 욕심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기적이고 나만을 향하였던 시선이 이제서야 이웃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 주위를 살펴보니 이웃의 필요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우리 뒤에 강대상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시선이 내 이웃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살던 이 땅의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여유로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많이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지 못하여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무엇에 붙들려 사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에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을 헌물로 내며 여러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또한 어려운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렇게 매월 일정의 양을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모습 때문에 많은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한 명씩 한 명씩 자기가 내어줄 수 있는 일들도 하고, 저도 그때 아이스크림 배달을 하고 있었었는데 트럭에 있는 아이스크림 300개를 주일날 청년부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두고 있을 때 바로 그 형이 제게 연락 와서 내가 네 이름으로 보험을 넣어야겠다라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기에 뭐 이런 형이 다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적금성 보험이었고 3년 동안 그 보험을 내면은 제 통장으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에게 하냐고 그 형님에게 물었더니 이 돈을 탈 때에 사역할 때 필요하거나 학업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사람이 어디에 붙들려서 무엇을 향해 보며 걸어가는지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참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많이 있어서 나눠줄 수 있고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쌓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내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사랑에 필요한 그러한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도돈을 주었고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 가운데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롤모델이 된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은 현재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들의 기도는 성령에 충만한 기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충만할수록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어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좌우로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수요 야베스 기도의 자리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몇 분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는 다양한 연령들이 있는데 그 연령들 가운데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하는 시간은 새벽 기도회 시간과 수요 야베스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오시고 수요 야베스의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그 기도회 시간에 몇 명이 오고 오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 몸의 구성원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직분자들은 얼마나 있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앞에 서 있는 저도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고,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 또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직장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지난 12월 달에 왔을 때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나눠진 1청년부와 2청년의 2청년부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수요일 아베스 때 전 다음 세대들이 같이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성가를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로 통해서 듣기는 소리가, 모르는 찬양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찬송가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 왜 여기 오는 연령대는 다 나이 많은 연령대들인데 왜 계속 복음성가를 찬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에, 근데 이 말이요, 저는 드림교회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에 별 어려움은 없었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수요 야베스 기도회는 온 세대가 와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야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비어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 가운데 물붓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원고에는 적혀지지 않았지만 제가 20대에 면허를 따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연기도에 있는 경배아 찬양학교에 한겨울에 수련회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데리고 갔긴 했지만 그곳에서는 2,000명에서 3,000명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었는데, 저는 무엇인가 마음이 이끌려서 그 아이들과 있지 않고 우리 교회 같은 중층에 앉아서 제일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에게만 집중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기지 않았었고 기도도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의 특이한 점이, 요즘에는 우리 합동직 교단에서는 강대상에 십자가를 두진 않지만 그 선교단체의 특이한 방향이 그다한 십자가를 정면에 두고 결단하는 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 선교단체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높이 손이 있는 그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르짖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되었지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제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었고, 그렇게 계속 교사로 섬기며 그 다음 세대들이 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앞선 세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야베스 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 이렇게 가면요, 20년 후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교회의 미래되는 이 땅의 소망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믿음의 선배에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열방 가운데에 세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사람의 소리가 커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요, 사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가운데에 장난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 2011년도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하며 수업할 때의 기도로 시작했던 그 첫 시간이 기억을 납니다. 신약 서론 시간인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이었지만 수업 앞에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며 그렇게 수업에 임했던 적은 그때가 제 인생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타 무릎처럼 기도의 굳은 무릎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제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모험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한 해 사역을 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기도의 불길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드림교회가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얼마나 모이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힘쓰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음으로 만장일치가 되어 모이기도 했고, 또 가정에서 가정교회의 모임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저는 기도하며 이 청년부와 함께 큐티와 릴레이 성경쓰기와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기가 제한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몸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며 몸부림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임을 방해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의 특성을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가르칩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내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사탄의 말에 미혹되고 유혹되느냐,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이는 데 힘써라, 지속적으로 힘을 써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로 모이는 것, 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전심으로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것은 사람의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드림교회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모임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모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그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는 데 열심히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에 힘쓰고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요, 계속적으로 끝까지 쉬지 않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